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지난밤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은 없지만은 이것은 베드로의 겸손함과 한없이 낮아지는 자신의 그러면서도 진실한 태도라고 그랬죠. 그리고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는 태도였고 나아가서는 말씀하신 그분에 대한 믿음과 어떤 확신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속는 셈치고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어때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라고 할런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물을 다 씻은 상태였습니다. 자, 아무튼 그 말씀의 결과 지금까지 20년이나 갈릴리의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 어쩌면 30년 가까이나 수없이 많은 고기를 잡으러 다녔던 그 베드로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고기를 수획합니다. 깜짝 놀랐죠. 근데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이건 어울리지 않는 베드로답지 않는 또는 그 물질 앞에서 부유 앞에서 성공 앞에서 성취 앞에서 업적 앞에서 해야 될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물질의 부유 앞에서 영적인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아니 영적인 것을 보았죠. 세속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것을 본 것이죠. 자기와 동일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를 향하여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물질 앞에 어떤 성취 앞에 어떤 응답 앞에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많은 말이 생략이 되어 있겠지만은 나를 떠나달라고. 성경 역사 속에 부흥의 장면이 몇 번 구석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부흥의 현장,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각성, 부흥의 사건이 있었다면 오늘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미스바 영적 운동, 전 국민이 금식을 통한 기도 운동이었고 영적인 각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를 지나서 바로 요시아 왕 시대에 일어났었던 종교 개혁 같은 구약 시대에 영적인 부흥 운동이 남쪽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영적인 부흥 운동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느헤미야를 중심해서 그러나 나무 위에 그냥 얼키설키 만드는 강단 위에 올라섰던 에스라 그 학사 선지자라고 불려준 에스라가 그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수문압 광장에 영적인 그 리바이벌 하는 운동이 영적인 새로운 어웨이크닝이 이루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의 문을 열면서 교회가 시작되었던 사건인데 오순절 성령 운동의 사건이 영적인 대각성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20세기, 21세기 들어서 한 순간순간 미국에서도 그 방점을 찍는 영적인 운동이 있었습니다만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죠. 수문 앞 광장에서 에스라를 통해서 요시아를 통해서 성전 안에서 그리고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영적인 대각성 운동은 공통점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말은 없었고 율법 앞에 돌아왔었고 토라 법궤를 찾았었고 법궤를 그리워하고 사모했었는데 그것이 부흥의 시작이었고 율법, 잃어버렸던 율법 토라를 다시 찾으면서 요시아가 온 백성에게 이 율법을 읽자라고 시작했던 것이 영적인 각성운동에 불을 붙였고, 수문학 강장에서 에스라는 그냥 토라를 읽기만 시작했습니다. 읽기 시작한 토라를 들으면서 수문학 강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 물질 앞에서 속된 것이라고 표현해서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물질은 물질 아니에요. 영적인 것도 아니고 거룩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었습니다만, 그 베드로는 그 물질, 그 고기 덩어리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그들은 모였다라는 것이고, 그 모임한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영적인 대각성, 영적인 부흥 운동이 일어난 그 순간은 언제나 그들이 철저하게 금식했었고 기도했었습니다. 기도의 모임이었고 금식하는 모임이었고 기도하면서 그들은 바로 영적인 각성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도, 아니 이 땅의 수많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야 되는,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부흥의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또는 찾아가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통해서 이루어가게 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또 그런 또 다른 영적인 각성이나 깨우침이나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스바에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외쳤죠. 오늘의 위기가 닥쳐왔다고. 블레셋이 그들을 계속 공격해왔고, 지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한 상태로 블레셋에게 차라리 항복하며 살자라고, 남쪽 유다 백성들은 너무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그들의 끈질기게 집요하게 공격해오는 공격 앞에서 당해낼 재간이 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기를 원했고, 블레셋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기를 개발하기를 원했고, 그들보다 더 뛰어난 전략을 구사해서 그들의 허점을 노려서 이길 방법도 연구했지만은 포기하고 이루고 있는 그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 말합니다. 모두가 다 위기라고. 지금 경제적인 불황을 겪기도 하고,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2, 3년 또는 그 이후에 찾아오는 대대적인 불황이 닥치고 말 것이라고, 지금 이것이 계속되면 더더욱 무시무시한 경제적인 불황을 예견하고 위기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불안을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누가 수상이 되어야 나라를 잘 다스릴 것인가, 제대로 된 사람을 찾아보자라고,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그러나 바꾸어 보지만은 위기가 해결된 적이 있었습니까? 잠시였죠. 어떤 사람은 교육적인 문제로, 그래서 청소년의 인성의 문제가 붕괴되고 청년들의 실업의 문제가 나타나고, 이것이 굉장히 위기 아니냐, 혼란이 아니냐, 또는 나이 든 사람들은 먹을 건 내놓으라, 더 돈 달라고 복지를 이야기하고 이야기 그렇게 떠들고 있고, 혹은 요즘 같으면 백신을 개발 빨리 해서 예방을 하든지 철저하게 면역을 채우든지 강화하든지, 아니면 치료약을 빨리 개발해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달라라, 이런 혼란, 이런 위기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이념 간의 갈등이 사회 속에서 부추기고 있고, 노조 간의 갈등이 이 현상을 더욱더 어렵게 힘겹게 만들기도 한다고, 모두가 다 위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위기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지면 경제적인 불황이 해결될까요? 성자 같은 대통령이 나타난다면은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될까요? 성경은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위기를, 그 시대가 어두웠던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희소했다고,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금덩어리처럼 땅속에 묻어져 있는지 희귀하게, 아니 율법이 여전히 실로에 있었던 이 율법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기고 난 다음 블레셋 사람들은 겁이 나서 이 법궤를 다시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제발로 다시 되돌아온 율법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들어 보지도 않았습니다. 무관심합니다. 웃사가 그것을 만졌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율법과 법궤, 이것은 기랏 야림에 살고 있는 아비나담의 집에 방치가 된 채로 20년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율법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도 믿었고 때로는 듣기도 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살지 않았고, 그들은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지만은 제사 드리는 것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 살아가는 방법을 따라갔었고, 그들의 힘을 부러워했었고, 그들의 무기를 두려워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자, 미스바로 모이십시다. 미스바라는 땅은 블레셋과 거의 가까운 경계 지역입니다. 모이더라도 어떻게 그런 위험한 지역에 모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모이면 오히려 도간에 던진처럼 이것을 금방 정보가 새어나갈 텐데, 블레셋 사람들이 포위하고 공격하면은 이거는 훨씬 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 속에 뻔히 안을지만은, 그러나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냥 기다릴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이야기 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를 당할 때마다 시편 107편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요. 고칠 건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요. 우리의 위경에 떨어져 있는 우리를 건지셨다고, 건져내 주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하셔서. 그래서 위기를, 고난을, 환난을 탈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버티고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을 기다리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로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돌파하는 것이죠.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매달리는 것이죠. 그것이 환난을 이기는 방법, 환난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기에, 아니 이 사무엘은 기도 속에서 태어났었고 나는 평생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서약하고 있었던 이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합니다. 다 모이십시오. 미스바에 모이십시오. 그리고 누구도 제외가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그 현장 속에 누구도 제외가 없습니다. 다 모이십시오. 뻔한 위험한 장소에 노출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는 격리니 봉쇄니 이런 단어를 많이 듣고 살아가죠. 언제부턴가 가끔은 들리는 말이 셧다운이라는, 국가적으로 락다운이라는 말까지 듣기도 합니다. 제일 싫은 말 중에 하나죠. 인간이 뭐를 닫아요? 국가를 닫으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격리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야 되죠. 방역을 우리가 무시하고 무리하게 행동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무엘이 모이자라고 하면서 두 가지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들 몸에, 그리고 너희들 가정에 들고 있었던 모든 우상을 깨트리고 제거하고 돌아오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었던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라고. 의인이라고 말했던 사람이었다면은 따라오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은 필요 없다라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거라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죠, 죄인은. 세상은 늘 고하죠. 하나님은 너는 굉장히 의롭다고 하는데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는 스스로가 나는 의인이라고 말하지만은 아니야, 넌 죄인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모두가 그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기도하기 전에 우상을 제거하라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에 배와 그물을 버렸다고 했죠. 그 배와 그물을 원래 버렸던 장소는 바닷속에 버린 것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여차하면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냥 기분 나쁘면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흔히 요나처럼 숨겨진 히든카드 하나를 몸속에 갖다 놓고 직장을 드나들면서 기분 나쁘면 사표 하나 던지고, 집에 돌아오면 가방 하나 챙겨놓고 내 비유 상하면 들고 떠날 준비를 하고 채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배와 그물을 물속에 바닷속에 집어던졌다는 이야기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따라가는 이 길 결코 뒤돌아보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말합니다. 그런 결심처럼 우상을 깨뜨리라고, 다시는 그 우상을 향하여 뒤돌아보지 못하도록, 힐끗힐끗이라도 쳐다보지 못하도록 깨뜨려버리고 불로 태워버리라고, 그리고 땅속에 묻어버리라고 제하라라는 의미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따라갔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상 앞에 가서 절했었던,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결코 그들을 똑같이 따라가지 말라고 했었던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워낙 죄를 점질렀고 워낙 그들의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 땅을 완전히 새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양을 흉내내고 있었고 따라가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방법을 자기들도 연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하라, 그리고는 여호와만을 섬기라, 모든 마음을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라는 의미이죠. 이야기 한번 드렸죠. 4년 전에 코스타리카에 중남미에 있는 많은 한인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불렀던 찬양이 이번 주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자고, 내가 주님께 시선을 맡기고 집중하는 그 순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거라고. 그들이 부를 때 그 표정, 그들이 부를 때 간절함, 어떤 선교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불렀던 것을 보았습니다. 선교, 교회를 건축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통 교회 건축하는 일에 신경을 다 써서 지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분은 그 원주민들과 함께 이것저것 다 일하다가 그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요. 제자 훈련을 시킨다고 관심을 가졌지만은 정작 이 사람들하고 어떤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사실은 그게 복잡한 문제가 힘들게 겪기도 하고, 때로는 선교사님 가족들끼리 선교사님들끼리의 문제도 생겨요. 아니, 더 큰 문제는 돈이에요. 돈만 있으면 이것도 하고 싶고, 돈만 있으면 저들에게 던져주고 싶고, 돈만 있으면 이 사람도 내 편 만들고 싶고, 돈만 있으면 교회도 그럴듯하게 선교센터도 만들고 싶은데 온통 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해요?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겨요? 없죠. 업적에, 공적에, 공로에 훨씬 더 시간이 많이 뺏겨가요. 본인들도 알아요. 이게 아닌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알아요. 그러니까 그 찬양을 하면서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 간절함,
한편으로는 죄스러움, 한편으로는 죄에 대한 것을 회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향하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우상을 제거하라. 사무엘이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와만을 향하여 시선을 집중하라고,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그리고 그들은 온통 그날에 금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순식간에 모여들어서 포위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이건 도가내던 죄 아닙니까? 이건 완전히 공격, 뭐 하루 강아지 법무소인 줄 모른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무기를 갖고 있는, 그들의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 기도하는 이때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기를 본인들은 포기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전략 그거 다 내려놓습니다. 그들이 쓰고 있는 방법 다 포기합니다. 기도란 이거죠. 그들의 방법을 배우고 그들의 갖고 있는 것을 강함을 부러워하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방법을 원하는 거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는 거잖아요. 지난 10월, 9월 말에 한국 갔다가 돌아오면서 LA에 교회 한 곳에 집회해달라고 해서 집회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마지막 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이 100만 불 헌금했다고. 아 그러냐고. 그리고 지나갔습니다만 그 다음 날부터 목회자들 모임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또 자랑삼아 한 건 아닌데 했습니다. 토렌스 지역의 어느 교회에서 아, 100만 불이나 헌금한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중에 한 명이 나중에 LA에 원래 부자가 많아요 그랬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한 목사님이 다 부자들이라 하더라도 은행 돈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막 은행 망하고 아니면 지 안 망하면 은행 뭐 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빌려 쓰는 거라고. 근데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한 분이 그랬어요. 인생은 다 빌려 쓰는 거예요. 누구한테 빌려 쓰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랬습니다. 제 마음이 꽤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빌려 쓰는가? 기도란 하나님의 지혜 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부유함 빌리는 거잖아요. 망하는 법 없습니다. 이사 독촉하는 것도 없습니다. 차압당하는 것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주고 싶어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서 드러나는 방법이거든요. 기도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온 것을 알면서 잠깐은 두려웠지만은 오히려 사무엘은 더 온전하게 어린 양을 바치며 제물을 바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에 하늘의 천둥이 번개가 치면서 혼비백산하면서 공격해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에베기 사람 골짜기까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혼비백산 도망갑니다. 굉장히 에베기시라는 골짜기가 먼 골짜기인데 거기까지 도망가서 살려달라고. 다시는 사무엘이 사는 동안 더 이상 그 남쪽 유다를 공격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만큼 그들은 혼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왜요? 사무엘 기도하는 사람이기에. 왜요? 사무엘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리고 그 땅에 가드와 에글론까지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합니다. 그들이 기도하면서 얻었던 회복하는 땅, 하나님 약속하고 보장한 것도 아니었지만은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아모리 사람들과 화친이 맺어집니다. 바로 그 지역 전쟁에서 이기고 화친이 나타나고 그리고 잃어버린 땅을 회복했던 그 땅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하고 돌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 모든 기도의 중심, 우리를 이기게 해주세요, 돈을 떨어뜨리게 해주세요, 능력을, 무기를 개발하게 해주세요, 전략을 가르쳐주세요, 적의 허점을 우리가 알아서 그들을 공격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없었습니다. 그 기도 속에 그들은 언제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방치했었던 범죄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요. 기도란 깨닫는 것이잖아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차이가. 바리새인은 내가 지난날 금식했고 이틀을 금식했고 아니 3일 동안이나 나는 지난 누구누구에게 구제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까? 자랑이지? 아니 그게 기도예요? 다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사람에게 들리라는 하는 기도이지? 그 기도가 응답이 있겠어요? 가짜 기도가? 아니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듣겠습니까? 그러나 한쪽 모퉁이에서 가슴을 치면서 드렸던 그 세리의 기도, 자기 가슴을 찢으면서 얼굴도 참아들지 못해서 내가 이 교회 누가 될까봐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로막을까봐 참아 그러나 은혜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는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의롭냐고, 누가 응답받았느냐고. 예수님은 세리에게 소자야 평안히 가라고, 너의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그가 원하지 않았던 수많은 일들, 땅을 회복하고 원수와 화목이 이루어지고 다시는 적들이 침략하지 않는 두려운 사람으로, 왜?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 뭘 통해서? 기도로 통해서.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니다. 시선이라는 찬양 우리